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보험. 오늘 성경 구절이 절반이 어려운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잘 읽으셨어요. 새벽에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잘 읽으셨어요. 오늘은 이 절반이 이름, 뭐 당시 근동, 중근동에 있었던 왕들과 나라들의 이름이 나와서 조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인생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노령화가 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불 한 10여 년, 한 15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은 이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다 은퇴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 노인 인구라 그래요. 5명 중에 1명이니까 꽤 많은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노후에 재정적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노후보험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뉴스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곧 바닥이 난다고도 그러고 또 받는 돈이 어차피 너무 적어서 의미 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국민연금을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또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감출 수가 또 없어요. 그 MBC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집중 보도한 적이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시사 프로니까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언급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28년간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 오다가 수령하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족에게 한 달치 연금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유족 측에서 억울하다고 지금 아버지가 낸 돈은 6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한 달치만 받고 이게 끝나냐. 그렇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이제 통보를 받으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참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미혼인 40대 중반의 김 씨는 매달 39만 원씩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39만 원은 굉장히 많이 내는 건데 꼬박꼬박 이제 자기 이제 노후에 이제 보험으로 생각하고 이게 많이 낸 거죠. 그래서 39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험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데 말기 간암 판정으로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년 전 뉴스니까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본인은 자기는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결혼도 안 해가지고 유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연당 공단 쯤에서 얘기를 한다니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원칙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아왔나 봐요.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지라도 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러서 안 되고 뭐 이런 지대가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었어요.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은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사실 완벽한 인생보험 같은 거는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오랜 동맹국가였어요.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48만 명의 병력을 파병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48만 명을 파병한 나라는 어떤 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중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으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4만 명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혈맹 중에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10만 명 정도는 부상을 입었어요.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그냥 부상이 평생 그렇게 10만 명 정도는 한국전쟁 참전했다가 부상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상이용사죠. 그렇게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혈맹 중에 혈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계산에 따라서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경제 면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원래 냉전 시대 때 국교를 단절했었단 말이에요. 국교 단절했는데 대만이랑 오히려 수교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랑 국교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시장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대만이랑 국교를 단절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국교를 단절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랑 손잡은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모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이름들이 엄청 어렵죠? 어려운데 잘 읽으셨어요?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엘람이라는 지역이 고대 사회에 있었어요. 노아홍수 이후부터 약 한 2000년 정도 지속한 그런 나라예요. 2000년 정도를 고대의 어떤 이란 쪽에 그냥 지금으로만 이라크 동쪽이에요. 티그리스강 동쪽에 보면은 엘람이라는 지역에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나라가 형성이 돼서 이 나라가 꽤 오래 유지가 된 거예요. 한 2000년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인 그돌라오멜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시날, 엘라살, 고임이라고 나오죠. 그 강 따라서 쭉 따라가 있는 그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노아홍수 이후에,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퍼진 거죠. 인종이 퍼졌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이 샘, 함, 야벳이잖아요. 샘은 아시안이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시안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샘계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쪽 시날, 엘람, 그 지역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샘계예요. 샘계이기 때문에 아시안이에요. 아시안. 그래서 이 아시안들을 보면은 얼굴이 신비롭게 생겼어요. 어떻게 신비롭게 생겼냐면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란, 이라크 사람을 보면은 아시아도 있고요. 서양 쪽도 있어요. 얼굴이. 서양 사람 같으면서도 아시안 같은 그 페르시안 사람들만의 아주 신비한 그림이 딱 있어요. 그게 샘계예요, 샘계. 그게 샘계고, 그 다음에 함계는 가난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함의 아들이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족 그러면은 함계예요, 함계. 그래서 가나안족은 함계, 이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야벳계는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래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야벳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종이 나누어졌다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샘이죠. 홍수 후에 그 아들들이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흩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대체적으로 함계, 그 가나안계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계로 내려간 거고요. 근데 야벳계는 저 위쪽으로 산쪽 저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야벳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샘계는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내려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많이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엘람이 누구냐면 엘람은 샘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샘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람이 쭉 이제 나중에 나머지 가문을 형성해가지고 부족이 되고 이러면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되고 제국이 돼서 약 2000년간 지속한 아주 거대한 강대한 나라가 고대 문명을 그렇게 이루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성경에도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만 세계사에도 그게 나와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때문에 엘람왕 곧 이 그돌라오멜이 같은 샘계에 이 고임과 엘라살과 시날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같은 샘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계를 치는 거예요. 가나안계. 그래서 이 가나안의 부족 국가들을 공격했어요. 그
국가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을 포함해서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 같은 이 다섯 개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 부족 국가를 쳤어요. 자, 근데 그 3절과 4절 말씀 그 내용도 한번 좀 볼게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방어전선을 구축했어요. 여기 사해바다 근처에 보면 지도가 좀 작아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다섯 개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부족 국가가 있어요. 이 가나안계죠. 가나안계.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다섯 부족을 부족은 이 사해바다 동편의 시팀 골짜기라는 곳에 전쟁을 대비해서 모였습니다. 자, 이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 전부터 엘람에게 지배를 받았던 거죠. 지배를 받아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13년째부터는 엘람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로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이제 그 나라들이 배반하니까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한 겁니다. 연합군을 딱 형성해서 자기 동족인 셈족계의 왕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쪽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의 북쪽부터 차례대로 여러 부족들과 성읍들을 치고 약탈하면서 내려왔고 이 강력한 북방의 4개 연합군에 밀린 이 다섯 개 가나안의 이 다섯 개 왕국의 왕들과 백성들은요, 막 뿔뿔 흩어져요. 막 거기 시팅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 그러는데 이 소돔 왕 고모라 왕은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 다 뺏기고요, 다 약탈당하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지만 그들의 풍요로움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과거 그 풍요의 땅으로 가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그곳에는 풍요와 안전과 넉넉함과 성공과 즐거움이 가득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북방의 노략군들에 의해서 모든 것 다 뺏겼고 롯은 포로로 잡혀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항상 뭐 돈이라든지 외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종종 경험해 본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에 여러분의 인생까지 걸 만큼 돈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고귀해요. 존귀해요.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큼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내 눈앞에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은 물질이 그 인생 보험이라고 생각한 거야. 소돔을 선택할 때 자기 인생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기 가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저기 가면 내가 풍요로울 거라고, 저기 가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인생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의 인생 보험이었어요. 반대예요. 다른 것 없어도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던 겁니다. 이 죄아벌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들을 남긴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밟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움은 받아요. 도움은 받지만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 좀 전에 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여러분 물질이 내 삶의 인생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괜찮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험 들 수 있어요. 보험 들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어떡해. 그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면
보험 든 거 안, 나라가 망하면 또 그 연금도 못 받는 거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정말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우리 손에 당장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